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2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 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예, 우리 좀 긴 구절이지만 지난 시간까지는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23장 뒷부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이 계속해서 세상 왕 사울이 주는 고난과 핍박을 피하여 도망쳐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굴하게 피하여 도망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그 약속의 때가 성취될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실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드러났죠. 그 명을 주실 때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여 사지와 같았던 유다 땅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서 블레셋 군대가 유다 땅 그일라를 쳐서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또 나타났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하며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러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 뜻 이루기를 먼저 원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피하여 도망쳐가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당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해했었나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러한 이유가 있으면 이런 이유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하나님 예배가 먼저냐? 하나님 예배부터 버리라! 이렇게 사실은 유혹하는 모습이었죠. 지금 유다 땅에서 사울이 언제 와서 죽이려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더욱 피하여 도망쳐 할 판인데 블레셋과 나아가서 전쟁까지 한다는 것은 스스로 더 큰 고난과 죽음으로까지 나아가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 그래서 다윗이 가는 길을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막아서는 일들이 많죠. 주위에서도 막아서지만요, 자기 안에서도 막아서요. 내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직장을 잡기 위해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내 코앞에 코가 석잔데, 무슨 예배, 무슨 내가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우선적으로 할 것들이 더 있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오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버리고 그걸 찾는 것들은 다 헛된 거라고 하시죠. 지혜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유혹을 물리치죠. 그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려는 열망을 품으며 자기를 따르는 자들까지 인도해서 함께 나아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대적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상을 내리시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하시고 이제 그만 환난과 핍박에서 건져주셨는가? 좀 평탄한 삶이 이후에 찾아왔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7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유다 땅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들어가 있던 그일라 성은 어떤 곳이었느냐? 전체 성읍이 문과 문빗장이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 문과 문빗장을 애워싸면 다윗을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자기 손에 넘겨주었다. 죄를 범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뤄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 간증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죄성을 계속해서 보게 되죠. 예전에도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까지도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죠. 만약에 잘 안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겠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자기 중심이면 이렇게 갈까요? 사울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결과든지 뭘 믿어야 되나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찾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 다윗도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 더 큰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 이것을 꼭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을 위해서 그 성읍의 문과 문빗장을 열어주면 다윗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거죠. 다윗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오는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사울이 원하는 대로 돼요. 그일라 백성들이 자기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자기들을 구원한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의 손에 내어주려고 했어요. 8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모았다. 그러니까 다윗 하나 잡으려고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아 그일라를 에워싸려고 나아가는데 다윗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9절에 보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에봇을 들고 자기에게로 도망쳐온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먼저 아비아달은 누구냐? 아비아달 들어봤죠? 예전에도 나왔어요. 그 전에 높당에서 다윗을 선대했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그 제사장으로서 떡을 주었잖아요. 다윗을 선대했다는 이유로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쳐와서 다윗의 제사장이 되는데 그가 도망쳐올 때에 에봇, 에봇이 뭐죠? 제사장의 예복을 가지고 도망쳐왔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입게 하실 거룩한 예복인데 때때로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어떤 판결을 내릴 때에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3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제사장 아론이 입었던 이 에봇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흉패를 달게 하셨어요.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겠지만 흉패.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흉패를 따로 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내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제비를 뽑기도 했고 또 우림과 둠밈이라는 흉패를 넣어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그것을 해서 판결을 내리거나 하나님 뜻을 찾을 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 우림과 둠밈의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도 불렀어요. 다윗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 있는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다는 거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지금 자신과 같은 유다지파에 속해 있고 자신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한 그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사울의 손에 자신을 내어줄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그렇게 될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곧바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 또 도망쳐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다윗이 또다시 광야로 도망쳐 갔고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세요. 그 성이 성읍이 빗장이 있는 성읍이었는데도 다윗이 도망치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죠? 같은 유다 지파의 땅인 십광야 수풀에 가서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때의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그일라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울왕의 보복을 받을까봐 어떻게 보면 다윗을 배반하고 내어줬는데 이 같은 유다지파인 십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왕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사울이 이것을 크게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십사달른 사람들한테 자기보다 먼저 가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정탐하게 하고 곧 사울이 따라가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오늘 보면 계속해서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가까이 추격하며 뒤쫓아가는데 다윗을 잡을 듯 잡을 듯 하는데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왕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이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어디로 피하여 가냐 하면 27절에서 29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엔게디라는 곳으로 가서 도망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고 24장으로 가면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다시 돌아와요.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엔게디라는 곳까지 쫓아가는 내용이 이제 24장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거 다 이제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뭔가요? 일단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다윗이 두 번에 걸쳐 배반을 당합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준 유다지파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했고요.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십광야로 도망쳐 갔는데 그곳에 살던 유다지파 백성들까지 또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줘서 다윗이 또 도망쳐 피하여 가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그것도 자기가 구원한 형제들과 자기 동족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하고 버림받는 모습. 오늘 본문에 사실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슬픔과 고통이 어떠했을까? 자신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유다 백성들, 자기 형제들을 구원해 줬는데 자기가 구원해 준 같은 형제들, 온 유다 지파 백성들까지 다 자신을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사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는 말할 것도 없이 유다 지파까지 다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핍박하고 버렸습니다. 다윗은 갈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이든 이방 땅이든 어디를 가든지 사방으로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배반하고 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는 거예요. 철저히 혼자 외로이 이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조금 머리 두려고 하면 또 사람들이 와서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려주고 머리 둘 곳도 없이 곤고한 나그네 길을 가야 했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가야 했을까?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찾으러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지만 그 사방이 대적인 곳에서 하나님만을 홀로 의지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지치고 힘든 길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시편을 보면 알아요. 수도 없이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의 처음 부분들은 다 애가였어요. 물론 찬송하는 시편도 있지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팠는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았죠. 다윗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애가로 시작했다가 뒤에는 찬송과 감사로 끝나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감사로 회복하고 또다시 나그네 길을 간 거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방편으로도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주신 사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디에서 그런 모습이 보일까요?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딱 중간에 있어요. 그일라 백성들에게 배반당하는 사건하고 십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사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사람을 보내세요. 누굴 보내셨죠? 같은 믿음의 형제였던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다윗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요나단이 자기 형제 다윗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교제를 나눠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한 요나단이 함께하는 것으로 다윗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24장 15절에서 18절에 verse 15-18.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이거 23장이죠. 23장 15절에서 18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라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만나 한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요나단이 이러한 다윗의 소식을 알고 사울과 함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윗을 찾아 나서 다윗과 만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 안에 그래도 한 믿음을 가진 형제였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만나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들이 어떠한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16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알려주시죠.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였다. 이런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그저 사람의 말로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지도 않았고요. 누구를 의지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잠시 고난이 있지만 왕의 영광에 분명히 이를 것이라는 것. 그때까지는 사울왕이 너를 절대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날에는 나는 너의 다음으로 너를 섬기는 신하로 있을 거라는 것.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주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너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즐거움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내로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말씀으로 나누었던 믿음의 교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다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확인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악한 세상 왕국에서 함께 참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 요나단과 나눈 믿음의 교제로 인해 다윗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한 고통도 이겨나가고 그 이후에 십사람들까지 자신을 배반하고 사울의 손에 내어준 슬픔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그네 길을 가게 하십니다. 비록 그 땅에서는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나그네 길을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가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나요? 다윗에게만 주시는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런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가르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와 하나님의 기르심을 부으심을 받은 참 왕이셨지만 이 땅에서는 홀로 외로이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세상 왕이 주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죠. 헤롯왕. 그뿐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며 돌려치려는 자들을 피하여 도망쳐가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자신의 삶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의 원수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며 죽이려는 자들로 가득 찼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자라신 곳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팔아먹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십자가 고난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사방이 배반과 원수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이 땅에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며 홀로 외로이 고난과 핍박의 길을 우리 죄의 짐을 지시며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시며 예배하셨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홀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시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사방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사방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렸을 때에도 예수님은 홀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삭스를 치러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마다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이 죄인들이 자기 하나님과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버리고 죽이고 멸망으로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크게 고통받으시고 슬프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의 현실, 즉 지금은 원수된 죄인들이지만 자기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 모든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 자신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의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며 십자가 죽음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천국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여정이었는데 바로 이 길을 다윗이 참여되어 미리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표하고 증거하게 하신 거죠. 다윗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게 되는데 이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미리 증거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허다한 증인들 중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허다한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갔던 길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의 현실을 위하여 인내로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에도 다윗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믿음의 여정, 여러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핍박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 받는 배반과 상처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나 홀로 모든 짐을 지고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되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누가 함께 하실까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고 형제 되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짐을 지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어 말씀 안에서 이 예배와 또 성찬과 기도를 통해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를 나눠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 말씀으로 굳게 되어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의 천국 현실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요나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주시고 한 믿음의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경주에서 고나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서로서로에게 보내시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저 사람의 말로서 위로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게 하며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의 현실, 즉 이 고난 끝에 우리가 분명히 이루게 될 영원한 천국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인내로서 또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그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와 형제로 나눠주시는 교제 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도 서로 굳게 세워주는 교제를 나누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너무 놀랍죠. 여러분이 그 현실을 지금 누리고 계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단한 나그네 길 살다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한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이 그것도 이렇게 많이 요나단만 아니라 주시네요. 우리에게도 이 교회와 한 믿음의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경주에서 고나고 지쳐요. 슬픔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서로에게 보내주시어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셨어요. 우리 부르심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좀 뭔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저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더 나아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도 되지만 나누는 것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들에게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만 드렸으니 다 됐다.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들에게까지 내어주는 게 올바른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셨잖아요. 내 형제가 약할 때에 내가 가서 굳게 해주시고 내가 약할 때에는 내 형제가 나를 굳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서로 한몸된 것에서 이렇게 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 부르심을 따라 너무나 아름다운 형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고난 중에 서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제. 이러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형제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 굳게 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뭐가 와야 될까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 와야죠.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심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을 굳게 하고 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먼저예요. 이 건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먼저 오지 않으면 내 삶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없으면 내 형제들과도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교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교제는 될 수가 없죠. 내 형제들을 믿음으로 굳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교제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예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잖아요. 은혜의 방편들 아시죠? 말씀과 기도와 성찬. 그 모든 것이 들어와 있는 이 예배. 이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릴 때에 그저 그냥 앉아서 엔터테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돌이키기만 하면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우리를 향해 항상 사랑과 용서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교제 나눠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도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이 나그네 길을 함께 가게 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또 예수님만 돌이키면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한번 돌이켜보세요. 옆에 뒤에 앞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천국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해도 가장 귀한 예수님이 계시고요.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참여해야죠. 우리도 서로 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그런가요? 성도님,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 있습니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는 경주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함께 가고 있다. 서로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굳게 세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도 굳게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서로에게 예수님과 같은 위로자로 나아가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시는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을 다 만나서 교제 나누는 시간이에요. 너 하시는 분들, 한국말 하시는 분들, 뭐 이 교회에 오래 우리 23년 됐는데 오래 계셨던 분들, 최근에 오셨던 분들, 뭐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것보다도 더 하나 되는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같습니다. 한 형제들입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 주신 것에 감사하시며 기쁘게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통해도요, 눈빛으로도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형제입니다. I'm your brother. 마음으로 형제 교제 나누시고요. 또 영어권 오시면 형제 대접하듯이 서로 우리끼리는 좀 새치기 해도 되지 않나요? 좀 여기도 서고 저기도 서고 같이 앉아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한몸된 것에서 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는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신음하고 아파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이 교회와 예배와 믿음의 형제들을 주시어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나누는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굳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로 자라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많은 세세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서로가 형제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돌아보며 더욱 예수님 사랑하듯 형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되어 자라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 모든 장벽들, 예수님의 피로 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더욱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온 대우빌로 장로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